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9절입니다. 함께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대 담론, 그리고 미시 담론, 반대말이죠. 거대 담론, 미시 담론. 이런 말들을 요즘 참 많이 하죠.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거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미시 담론은 소소한 이야기들. 메타 디스코르스, 메타 내러티브, 이게 거대 담론인데요. 이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대표적인 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사상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늘 지금까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죠. 그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치들을 규정하는 종교가. 또 하나는 사상입니다.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과거 우파적 자유주의와 좌파적 사회주의가 갈등이 있었던 냉전주의 체제가 있었죠. 한국에는 뭐 보수와 진보, 예를 들면 보수와 빨갱이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근간을 만듭니다. 20세기까지 이러한 거대 담론들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어찌 보면 좌파의 그 좌파의 저울이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우파의 그 가치들이 다 점령해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던이즘은 그 시기를 이끄는 역사적 주체가 더 이상 자유, 평등, 인간의 이런 고상한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주의의 지배적인 사상은 사상이라 할 것도 없죠. 사상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거대한 자본, 그것과 연계된 첨단 기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개개인, 개별화된 세계, 이런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시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미시담론은 마이크로죠. 아주 소소한 먹고 사는 문제, 작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류, 주가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무엇을 어떤 가치를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금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미시담론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요. 표현하고 구성하는 언어들이 거대한 이상과 비전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파는 광고 언어들이 일상 언어가 됩니다. 판촉을 재촉하는 언어.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매뉴얼이죠. 안내서. 그 안내서는 다 짧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바로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언어 습관이 됩니다.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이 각광받는 이유는 거대한 조직 속에 들어가 자기를 그 조직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에 의해서 게임의 룰이 정해지고 애초에 나 같은 조그마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보호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컴퓨터가 진화하고 그 강자들에 의해서 게임의 룰은 정해집니다. 애플이나 삼성이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에 목적하는 것, 이익에 충실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삼성을 쓰고 애플을 쓰면서 여러분은 그 회사에 그냥 조그마한 수십만 수십억 개의 부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삼성폰을 쓰면서 삼성이 내 가치를 대변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21세기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가 거대 담론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2008년에 세계 경제대회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죠. 금융위기. 그때 유럽에서는 1000유로 세대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한 달 내내 일해도 1000유로밖에 벌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절규였죠. 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나름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 보았지만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죠. 한국에서는 최근에 대표적인 예로 무슨 촛불 집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지배적인 시대의 특징은 이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어떤 다원주의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대에서 미시로 옮겨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개인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모여서 사는 거고 개인이 알아서 사는 거고 그냥 알아서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자기를 믿고 가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거대한 뭔가 가치를 이루고 비전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개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얽매이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뭘로 얽어매면은 귀찮으라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사회적인 약속들, 그간에 내려왔던 이런 것들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시 담론들이 모여서 뭐 새로운 거대 담론을 만들어보지만 그 거대 담론은 기존에 있어왔던 체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전통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서 만들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시대가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을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거대 담론을 싫어하는 시대. 거대 담론을 싫어하는 이 시대들을 향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진리는 없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가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그들 앞에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 파편화된 오늘의 시대로부터 기독교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아주 거대한 도전이고요. 또 하나의 도전은 뭐냐면 미시 담론에 붙들려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살다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요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속박으로부터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거대 담론으로부터 이 나와서 자유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가치와 이상이 없는 방황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해보고 답을 제시해 보지만 결코 그 답이 될 수 없는 방황의 시대. 미시 담론으로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기독교는 뭘 해야 돼요? 기독교의 사명을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기독교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지켜내는 보수하는 철저한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와 진리를 거부하고 떠난 그들의 공고해지고 절규하는 영혼들을 테이크케어해야 하는 사역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진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진리. 진리는 진리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진리를 보존해야 되고 그 진리를 그들에게 진리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길을 잃는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위대한 그러나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혹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마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시대에서 고립되어 있어 세상과 격리된 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폐쇄적이고 이해심 없는 외톨베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가?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쿨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경계를 조금만 늦춰줄 수는 없습니까? 거룩과 세속의 울타리를 좀 낮춰주세요. 지금 당신네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과 세속의 울타리는 너무 높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문화적 변화의 속도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문화의 그 변화에 그냥 적응하고 순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시기에 세상의 도전 앞에서 히브리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오직 예수만이 만드신 그 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예수만이 가셨던 그 길. 새로운 길.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다 부르시는 그 길.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누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배교의 문제, 유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다시 배교하는 문제를 제고하면서 믿음에서 탈선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굳건히 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을 걷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저 빛을 향해서 예수 앞서 가신 그 길을 보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26절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는가?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조그마한 크리스찬 공동체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마지막 끝 지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거대 담론이에요. 진리가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라고 해도 신은 죽었다 해도 그렇다고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죽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당연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 여러분이 잘 아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 진리를 얻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좀 더 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진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진리가 있게 되고 그 진리 때문에 성령이 그 진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성령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분을 구주로 믿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을 나중에 알아서 어디서 어떻게 해서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때문에 성령은 일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거부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배교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진리의 문제였어요. 진리를 버리냐, 거부하냐, 아니면 진리를 붙드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퇴보와 신앙의 유기는 다른 말이에요. 신앙의 퇴보는 진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기는 아예 진리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할 또 다른 수단이 없다. 희생 제물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를 거부하고 떠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들을 구원해 낼 어떤 방법도 없다. 진리를 거부하면 무서운 말이죠. 진리를 거부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오직 심판만 있다. 심판의 정도는 과거 이스라엘이 율법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당한 심판보다 훨씬 그들은 불완전한 율법을 거부해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심판은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선 본문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미 기자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결코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선언하죠.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을 넓혀서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런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거부하면 당신네들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해 라고 하면서 지금 배교의 문제를 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겁박하고 있는가? 그들을 막 이렇게 코너에 내몰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교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의 아주 강압적으로 성도를 이런 거대 담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미시 담론 갖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그냥 직장을 잃어 밥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험담과 모함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문과 이간질로 자기의 신뢰, 인간관계가 파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삶의 모양들, 미시 담론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 담론인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랍시고 아주 조그마한 실수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당신 믿음이 없네 라고 쉽게 말해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하는 사람이 저 아파요 했는데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약 먹으세요 이 말하는 거나 같아요. 아파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캐나다에서는 무조건 타이레놀 먹으면 되죠. 그건 다 알아요. 아프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 그래 아파? 아, 얼마나 고생해. 그의 아픔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위로를 요청하는 겁니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아파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죠. 믿음이 없다고 내 몰아붙일 것이 아니에요. 거대 담론을 왜 모르냐고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 시험당한 그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또 제껴둘 수도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거대 담론으로 성도의 살아가는 이야기인 이 미시 담론을 무례하게 몰아붙여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들, 그 도전들 앞에서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거시 담론으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으로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시 담론에서 여전히 거시 담론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어려운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힘내라 이 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이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어려움이 뭐냐? 질병과 사고 혹은 사업 이런 문제로 여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 앞에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 잃으면 안 돼요. 자, 이 거시 담론이 답인데 이것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제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힘들려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32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진리를 알았을 때 그때 고난 당했잖아. 그때 정말 잘 견뎠었던 것 기억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죠.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걸 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비방과 고통을 당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 조롱을 당했잖아.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형제들 곁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묵묵히 그들을 도와줬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풀어서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면회하면서 가족들 걱정 말라 위로했었지. 비록 가진 것 다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어도 그 사람들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서로 웃으며 함께 기뻐했었지. 그런 말입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처럼 우리 한번 견뎌보자. 그때처럼 우리 한번 믿음 붙들고 견뎌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길을 예수님도 걸었잖아.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걸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38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히브리서 저자로부터 거의 7,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진리. 여전히 그 진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거대 담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답이 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다음 세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자. 마지막 39절에 우리는 도망치며 멸망으로 돌아갈 자들이 아니야. 구원이 약속된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다그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 방식이 그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쓰다듬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또 그 가치들을 붙들고 지금도 저곳에서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그 길을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책상에 앉아서 신학을 써서 거대 담론을 진술해서 이걸 의심하는 자들에게 던져놓고 자 믿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도 삶 속에서 그 거대 담론의 진리가 자기의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진리로 역할되고 작용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히브리 독자들을 향해 갈팡질팡 믿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신뢰 있는 말씀으로 사실로서 거대 담론으로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곤면은 바로 그런 혹독한 핍박이 들이닥쳤을 때 믿음을 붙들고 모욕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히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그 가치를 붙들고 견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그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 이게 어찌 보면 하나도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실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힘겹게 하는데 주일날 그 힘겨움으로 왔는데 믿음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왜 교회에 좀 열심히 좀 다녀? 이런 말 한마디에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했다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무엇을 다 해야 되냐면 거대 담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다. 이게 답이에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 믿음 갖고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믿음을 외면해보기도 하고 떠나보기도 하고 은혜 밖에 있어보기도 하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신음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때 해야 되는 말. 그래도 예수가 답이잖아.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은 그 믿음으로 견뎌야 돼. 결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 거대 담론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지금 너희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그 역경에 우리는 뒤로 도망쳐서 길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없다. 이미 길에 올라섰고 그 길은 그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다. 고난으로 가는 거고 아파하며 가는 거고 눈물 흘리며 가는 거다. 그런데 그 길이 영광스럽단다. 서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라서 서로 교제한다는 그 교제의 의미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던지고 받는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함께 곁에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서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성도다. 이것을 견디는 거고 바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내가 소개해 주겠다 하고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광에 차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곧 죽을 포로, 전쟁 후 포로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전쟁 후에 제일 먼저 개선진군하고 들어가는 왕이 있을 것이고 장수들이 있을 것이고 힘겹게 싸웠던 군사들이 있을 것이고 제일 나중에 포로로 잡아 곧 죽임당할 그 포로들, 사도들을, 자기들을 바로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고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가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된대요. 진리의 길, 그 길을 가다가 그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4장에서 좀 더 내려가 10절, 13절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해졌다. 비천해졌다. 지금까지, 오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잃지 않았던 것은 담대함이었어요. 그렇다고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보았던 내내 했던 그 이야기를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세상도 아무리 미시담론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흩든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넉넉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수준에까지로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씨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지금의 당장의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과로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대 담론이 이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대 담론이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 앞에 그게 큰 답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성도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답인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거기에 붙일 때에, 내걸 때에 여러분, 루터는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만든 새로운 길이 굉장히 거친 길이었다. 그 거친 길을 예수께서는 평평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평평한 길로 성도들로 오라 하신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 그 평평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 평평한 길마저 우리는 예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가 걷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버거움들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신실하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말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는 시기에 모든 사람이 진리 아닌 것을 각자 알아서 쫓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를 참으로 녹록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보내신 주님,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여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외치는 그 말에 신뢰 주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곤고해져가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품고 안으며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걸어야 할 그 길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렐리픽스 한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